단 한 번에 오타, 엑셀셀 하나에 수식 오류, 큰부만 사무실이라면 그냥 부장님께 핀잔 한번 듣고 조용히 수정하면 끝날 일이죠.
네, 뭐 보통은 커피 한잔 사면서 널어가거나 메일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이곳에서는요, 그 작은 서류상의 오점 하나가 무려 1조 9천억 원짜리 글로벌 계약을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온한 사무행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대 자본이 얽혀 있고 글로벌 규제 당국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글로벌 제약산업의 맹렬한 엔진룸으로 오늘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2026년 최신 제약 바이오 시장 데이터부터 한미약품의 내부 사무행정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2026년 6월 1일에 터진 한미약품과 일라이릴리의 거대한 빅딜 뉴스까지 아우르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에 취업하는 팁을 다루거나 주가 전망을 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 거대하고 복잡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신약 개발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행정의 인프라에 의해 밑바닥에서부터 지탱되고 있는지, 그 기조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핵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치열한 엔진룸의 문을 열기 전에 이들이 도리어 얼마나 거대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지 거시적인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아까 자료 보니까 한국 제약시장 규모가 3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네.
솔직히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요. 2023년 기준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31조 4,5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998년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래요.
와, 사상 최고치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규모 그 자체보다 속도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 안팎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8%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팽창 속도네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면 사실 이 수치조차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은 2028년 무렵 약 2.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천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3천조 원이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본이 모이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이 거대한 시장의 돈을 약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특정 분야가 있더라고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네. 요즘 단연 화제죠.
저는 이 현상을 감히 제약업계의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과거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MP3, 인터넷 검색을 다 하나의 기기로 홀수해버렸듯이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모든 질환의 치료 영역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비유가 현재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업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건 단연 GLP-1 계열의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입니다.
아, GLP-1이요?
네. 지난해 미국의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제약업계의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톴잖아요.
1조 달러면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단순히 살을 빼주는 미용 목적의 약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약물은 우리 뇌의 포만감 중추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동시에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그 메커니즘 덕분에 내시,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시라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도 간에 지방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그 아주 골치 아픈 질환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던 분야입니다.
아, 약이 없었군요.
네.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몸의 대사작용 자체를 개선하다 보니까 간에 낀 지방까지 걷어내는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겁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확장 가능성까지 지금 연구되고 있죠.
진짜 스마트폰처럼 다 흡수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2026년 현재 시장은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배에 바늘을 찔러야 했던 주사제 중심의 시장이 이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경구제나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처럼 아침에 물과 함께 삼키는 먹는 알약 형태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와, 주사를 맞는 것과 알약을 먹는 건 환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시장이 한 번 더 엄청나게 팽창하겠군요.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거대한 골드러시,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라는 금광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요? 솔직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금을 캘 때 옆에서 곡괭이나 창바지를 팔고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만의 금광을 발굴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생존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화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국내 내수 시장에서 처방 의약품으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을 하는 전통적인 중견 제약사들의 길이고요.
네, 내수 시장.
둘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한 약을 거대한 공장에서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개발 생산, 즉 CDMO 모델입니다.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곡괭이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화된 시술로 해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막대한 비용을 연구에 쏟아부어 스스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기술 수출하는 R&D 중심 모델입니다. 남들이 파놓은 금광이 아니라 스스로 지질 조사를 해서 새로운 금맥을 찾는 탐험가들인 거죠.
스스로 금맥을 찾는 탐험가라. 그럼 그 세 번째 길의 대표주자인 한미약품으로 한번 시선을 좁혀보겠습니다. 이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 중 상업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죠.
그런데 제가 재무자료를 보다가 완전히 모순되는 좀 이해하기 힘든 역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미약품이 2025년 기준 매출액으로 보면 대략 1조 5,475억 원입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 유한양행이나 GC 녹십자 등에 이어서 외형은 5위권이에요.
네, 5위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업이익은 2,578억 원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매년 전체 매출의 14%에서 16%를 R&D, 즉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모순이라고 느끼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보통 R&D에 막대한 돈을 붓게 되면 단기적인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쳐야 정상 아닙니까?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결과도 안 나오는 연구실에 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매출 5위 기업이 이익은 1위를 찍을 수 있나요? 다른 경쟁사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고 있길래 이런 수익성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아주 예리하게 핵심적인 재무 지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수익성의 차이는 바로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지, 즉 수익 구조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수익 구조요?
네. 사실 제약업계에는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다국적 제약사가 이미 개발해놓은 약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만 하는 도입 품목 위주의 비즈니스가 꽤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커 보이지만 유통 마진만 먹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아, 남의 약을 떼다 파니까 마진이 박하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한미약품의 16.7%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의 비밀은 철저한 자체 개발에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로스젯이나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 같은 자체 개발 계량 복합 신약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서 파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직접 개발하고 만든 약을 파니까 원가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거죠. 여기에 연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뚫어낸 중국법인 북경 한미약품의 현금 창출력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떼다 팔아서 덩치만 불린 게 아니었군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자체 생산품으로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금고를 만들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다시 신약 개발이라는 불확실한 테이블에 밀어넣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네, 매년 2,500억 원 가까운 돈을 불태우면서요. 그렇다면 그 뚝심 있는 베팅의 결과가 가장 최근에 어떻게 폭발했는지 이 뉴스를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2026년 6월 1일의 빅딜이요.
네, 그동안의 R&D 투자가 견인 씨를 맺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단장증후군 신약 후보 물질인 소네페글루타이드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되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면 아까 비만 치료제로 1조 달러 찍었다는 그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약 규모만 최대 1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에는 한미약품 고유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있습니다.
랩스 커버리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기술인가요?
쉽게 비유하자는 약물에 아주 특별한 투명 망토를 씌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백질 의약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거나 배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매일 아프게 주사를 맞아야 하죠.
네네, 당뇨병 환자분들 인슐린 주사 매일 맞으시는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랩스커버리 기술을 적용하면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고 아주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만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메커니즘이죠. 일라이 릴리는 바로 이 랩스커버리 기술의 안정성과 임상 데이터의 가치를 수조 원으로 평가한 겁니다.
와,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술이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이 상황이 품고 있는 거대한 아이러니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러니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경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26년 상반기 내내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리스크로 사실 언론을 도배했잖아요.
아, 네. 뜨거운 이슈였죠.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객관적 사실만 나열해봐도요. 신동국 회장 중심의 사자 연합이 대립했고 박재현 전 대표가 퇴진했으며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모펀드 인사 출신인 황상현 신임 대표가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게다가 5월 1일자로 조직을 4대 부문으로 전면 개편하는 진통도 있었고요.
변화의 폭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거의 전쟁터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되게 묘하게 느껴져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너 일가가 식당 간판을 뭘로 달지 법정에서 싸우는 동안 주방장들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묵묵히 미슐랭 3스타짜리 레시피를 완성해낸 것 같거든요.
오, 식당 주방 비유가 꽤 흥미롭네요. 경영진의 소음 속에서도 연구진은 본연의 업무에 흔들림 없이 집중했다는 점에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글로벌 제약 산업은 그 주방 안의 상황이 단순히 요리에만 집중한다고 굴러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가 1조 9천억 원을 베팅할 때 단순히 약효가 좋다는 연구 데이터 하나만 보고 지갑을 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사 과정에서 실험실의 온도 기록, 연구원의 서명 하나하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0%라는 걸 증명하는 수만 페이지의 서류를 이잡듯이 뒤집니다. 경영진이 싸우는 와중에도 그 모든 규제 서류와 데이터 무결성을 완벽하게 유지해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계약이었죠. 물론 과거 얀센이나 베링거 인겔하임 사례처럼 임상 도중 효능이나 시장성 문제로 기준이 반환되는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은 이 산업을 이해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양면성이기도 하지만요.
방금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서류를 이 잡듯이 뒤져도 완벽하게 유지해낸 시스템.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치기로 한 진정한 주인공의 영역이군요. 1.9조 원짜리 딜을 성사시킨 게 오직 가운을 입은 천재 연구원들만의 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엎어지지 않게 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2026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격상된 성장지원부문, 즉 제약회사의 고도화된 사무행정 실무자들입니다.
성장지원부문요?
네, 흩어져 있던 지원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직무 독립성을 대폭 키워준 건데 이들의 업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비품실 관리나 연차기한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사용기 채워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식약처나 미국 FDA 실세에 대비해서 방대한 임상 문서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수백억 원이 오가는 임상시험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조율합니다. 또한 품질 보증, 즉 QA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고 제약 영업에서 기업의 존폐를 가릴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CP 검질까지 도맡아 하죠.
와,
이건 아주 고도의 법률적, 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프라 설계 작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회사에서 계약서 검토하거나 외부 감사 대비해서 서류 맞추는 업무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상상해보시죠. 이 사무행정 담당자의 책상 위에는 FDA 실사단이 요구하는 수만 장의 임상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페이지에 연구원의 결제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절차에 맞지 않는 날짜가 며칠 차이로 적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끔찍한 상황이네요.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과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다시 서명받아오면 끝나는 일인가요?
일반 회사라면 뭐 심할서 쓰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제약산업, 특히 FDA 같은 엄격한 규제 당국 앞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그 서명 누락 하나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아요. 그걸 데이터 조작 및 은폐의 가능성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최악의 경우 그 5점 하나 때문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년간 진행한 임상 데이터 전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신약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매일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서류를 검토해야 하죠.
와, 듣고 보니 이분들은 거의 제약산업의 항공 교통 관제사네요. 연구원들이 비행기를 설계하고 띄운다면 행정팀은 그 비행기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엑셀셀 하나, 날짜 하나까지 통제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관제탑의 역할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광범위한 다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 꽉 막히는 치명적인 병목현상, 즉 바틀넥이 발생할 텐데요. 보통 어디서 가장 크게 충돌합니까?
가장 뼈아픈 충돌은 연구부서의 속도전과 행정부서의 무결점 원칙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연구원들은 실험 결과가 좋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음 임상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하지만 성장지원 부문은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각종 글로벌 규제 요건에 이 서류가 100% 부합하는지 돋보기를 들이대야 하죠. 일일 결제부터 분기별 외구 감사까지 타이트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행정팀이 이 계약서 조항에 리스크가 있으니 수정 전까지는 임상 진행 불가합니다 하고 반려하면 프로젝트가 올스톱됩니다.
와, 그럼 연구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네요.
당연히 내부에서는 너희 때문에 신약 출시 늦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겠죠. 하지만 그 원성을 견디고 서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나중에 글로벌 빅파마의 실사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내부의 욕을 먹어가면서 회사를 지키는 거군요.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렇게 매일 수백억, 수조 원의 가치를 다루고 막중한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자리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나 이 관제탑에 앉힐 수는 없을 텐데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특유의 유전자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특유의 강렬하고 엄격한 조직 문화와 인재상을 구축해왔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20년 현재에도 엘리트 한미인상 10가지 덕목이 채용과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한미인상이요? 어떤 항목들이 있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매사에 용이 주도하고 면밀한 사람, 그리고 인내심과 집념이 강한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번에 황상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여기에 인류 건강을 위한다는 하미웨이와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자는 팀 함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덧입혀졌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집념이나 원칙 같은 약간 숨막히는 단어들에 집착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신약 하나가 처음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정도 걸리죠.
1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무결점으로 끌고 가려면 어느 특정 개인의 열정이나 천재성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무조건 퀄리티를 강제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시스템이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산업은 개인의 연관보다 시스템의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사실 실제 내부 직원들의 평판을 종합해봐도 흥미로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본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수직적이고 엄격한 보고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서류 한 장의 오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이상의 철저한 상명하복과 2중 3중의 보고 체계가 생존 필수제로 굳어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아주 강한 모순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무결점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그 엄격하고 수직적인 보고 문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 회사의 인재상과 평가 항목을 보면 과거의 틀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매 분기마다 직원들에게 창의적 목표를 설정하라고 압박한다고요. 아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과거의 틀을 깨는 창의성을 발휘합니까? 이건 일반 직장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는 좀 가혹한 모순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자 직원들을 괴롭히는 지표처럼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백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영감이나 창의성과는 그 인과관계나 작동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아, 창의성의 정의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들은 하얀 캔버스에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창의성을 요구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물감이 캔버스 밖으로 절대 번지지 않도록 완벽하고 견고한 새로운 프레임을 설계하는 능력이 바로 이들의 창의성입니다.
아, 그림이 아니라 프레임을 짜는 거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무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인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텐데요. 매월 수십 개의 임상병원과 위탁기관에서 날아오는 비용정산 영수증을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뉴얼대로 밤을 새워가며 엑셀을 확인하는 건 그냥 성실한 겁니다.
그렇죠.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미약품식 창의성은 그 반복되는 정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자동으로 필터링해주는 엑셀 매크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수십 개 병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한조차 잘못 올릴 수 없게 만든 완벽한 표준화 양식을 제안하는 거죠.
아.
즉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절차의 투입. 이것이 바로 백오피스가 요구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성입니다. 한미약품은 EMPHLP 같은 자체 평가 재단을 통해 이런 절차적 혁신을 이뤄내는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승진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개인의 성실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실수할 수 없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 그렇게 들으니까 그 깐깐한 수직적 보고 문화와 파격적인 복지 제도가 왜 공존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1조 9천억 원짜리 빅딜을 가능하게 한 이 사무행정 조직이 얼마나 무거운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여러 자료를 횡단하며 확인했듯 신약 개발은 천재적인 연구원의 영감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1조 9천억 원짜리 현실의 글로벌 계약으로 만들어내고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결국 철저한 검증, 타이트한 문서 관리, 그리고 수천 명의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조율해내는 행정 인프라의 묵직한 힘입니다.
맞습니다.
첨단 R&D와 거시적인 시장 트렌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백오피스가 하나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린 핵심 결론이죠.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가 어느덧 모든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맞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이 회사에 입사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든, 거시적인 바이오 시장에 베팅하는 투자자이든, 아니면 그저 거대한 산업의 이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한 호기심 많은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다룬 이 이야기들이 복잡한 제약산업을 아주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끄는 조 단위의 거대한 골드러시, 연구의 15%를 쏟아 부으면서도 수익성 1위를 기록하는 역설, 경영진의 격렬한 분쟁 속에서도 묵묵히 성사된 수조원대 빚딜, 그리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밑바닥에서 지탱하고 통제하는 사무행정의 묵직한 가치까지 말이죠.
네, 하나하나가 정말 굵직한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신학개발의 미래가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의 초인적인 연산 능력에 달려있다고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논의를 찬찰히 곱씹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의 규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해지고 한 번의 임상 규모가 조 단위로 팽창할수록 결국 이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건 인공지능이 뱉어낸 차가운 데이터를 완벽하게 검증하고 까다로운 글로벌 규제 당국을 서류로 설득해내며 충돌하는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내는 고도의 행정능력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다가올 미래의 제약산업의 진정한 권력은 하얀 가운을 입은 천재 연구원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오점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한 시스템을 조율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관리자들에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닫힌 문 뒤에 존재하는 거대한 엔진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엔진룸이 앞으로 이 산업을 어디까지 밀어올릴지 우리 쇼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